민수기 30번 메시지 여정 15번째. 민수기 20장에는 두 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나는 예표들에 대하여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예표들의 의미. 이 부분의 말씀의 예표론에 따르면 물은 생명의 영을 상징하거나 혹은 그 영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영은 하나이므로 여기서 물은 생명과 그 영 모두를 상징합니다. 민수기 20장에서의 문제는 생명의 영의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영이 부족할 때마다 그들이 문제를 갖게 됨을 가리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은 생명의 영의 결핍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결핍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책망할 것이며 하나님과 다툴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서 우리는 생명의 영을 받는 길을 보았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현재 상황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가리킵니다. 지팡이를 취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시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지팡이는 반석을 때리는데, 즉 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지팡이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에 의해 매맞으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영이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도록 갈라지셨습니다. 반석은 이미 출애굽기 17장에서 매를 맞았으므로 그것은 민수기 20장에서 다시 매맞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반석으로 예표된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합니다. 반석을 두 번 칠 때 모세는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경륜에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그리스도는 한 번 이상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말하면서 바울은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따르는 반석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계시해 줍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반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생명의 물로 우리를 공급하시기 위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주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지팡이 아래 못 박히셨으며 이제 그분은 따르는 반석이시며 생명주는 영이십니다. 생명의 영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다시 못 박히도록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팡이를 취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상황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즉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강조하여 제시한 그리스도를 체험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서신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고린도인들이 그 영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가 지팡이, 곧 그리스도의 죽음을 취하였으며 그것을 고린도인들에게 적용시켰음을 가리킵니다. 그 영이 주어졌으므로 그리스도는 생수를 흘러보내기 위하여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생수를 가지려면 우리는 단순히 지팡이를 취하여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적용시키면 됩니다. 우리는 또한 반석에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석에게 말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반석에게 말하는 것은 청구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그 영이 이미 부어졌음을 믿는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해 왔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생수가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분명히 계시됩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오늘날 우리는 단지 반석에게 명할 필요가 있을 뿐이며 그럴 때 물은 반석으로부터 다시 흘러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이 여기에 있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급이 되기 위하여 물이 우리 안으로 흘러나오도록 반석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의 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시키는 길입니다. 우리의 찬송가 중에 십자가와 그 영 사이의 관계에 대한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뛰어난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 4절은 우리가 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기 전에 요단을 건너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가 비둘기를 체험하기 전에 죽음 안에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요단은 죽음을 상징하며 비둘기는 그 영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강을 통과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비둘기를 받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의 문제들은 우리가 생명의 영의 풍성을 소유할 때 해결됩니다. 우리와 다른 이들 사이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들은 우리가 생명의 영을 결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영을 결핍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현재의 상황에 적용시키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방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적용시키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시킨다면 이 적용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수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필요가 공급되고 우리 문제들이 해결되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그분의 백성들의 필수품들을 돌보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정함에 대하여 더 추가하여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필수품들을 위하여 다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며 이 필수품들을 적절히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육신에 따른 탐욕을 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진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라는 양육하는 어머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젖을 달라고 울 때 그녀는 자녀에 대하여 동정하는 태도를 가질 것이며 그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하여 그를 소중히 품고 젖을 공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녀가 맹목적으로 자녀를 사랑하여 그가 말을 듣지 않을 때에도 그를 징계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일들에 대하여 어머니는 그녀의 자녀를 소중히 품을 것이지만 다른 것들에 대하여 그녀는 그를 징계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관심은 그분의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한 가지입니다. 공정한 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음식을 위하여 다투고 있었을 때 그분은 그들에 대하여 화를 내지 않고 그들을 만나로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이 물을 위하여 다투고 있었을 때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화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물로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따라 다투고 있었을 때 그분은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실 뿐 아니라 부요하고 관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화를 내고 있었을 때 모세는 분명 하나님께서 관대하시다는 것과 어떤 상황 아래서도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비나 물이 있든 없든 그분은 물에 대한 그분의 백성들의 절박한 필요를 만족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부요하시며 관대하시며 사랑스럽고 온유하시며 은혜로우십니다. 그분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이 모든 방면들에서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공정하시고 풍부하시며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음식과 물을 위하여 다툴 때 그분은 백성들에 대하여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백성들이 그들의 필수품을 위하여 다투고 있을 때 그분의 백성들에 대하여 화내지 않고 있었으므로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 역시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화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올바른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올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야 합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그러한 태도를 가졌어야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물이 필요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는 또한 물이 필수품이므로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백성들에게 화내지 않으시고 대신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탐욕을 위하여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 다투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본성을 존중하여야 했고 자신의 느낌을 관심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느낌을 관심하고 하나님의 본성을 관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마음이 상했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경우에 그분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화가 난 모세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공정하셨고 관대하셨고 사랑스러우셨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나는 그들 앞에 오랜 영적인 여정을 둔 특히 젊은이들에 대하여 염려합니다. 이 여행을 합당하게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분의 본성에 있어서 특히 그분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봉사가 지속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분의 백성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올바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관대하시며 풍성히 공급하시고 사랑스러우며 은혜롭고 긍휼이 풍성하심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견해에서 합당하지 않은 어떤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그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하여 올바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릇될 것이고 그분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은 그분의 거룩한 본성을 경외하며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모든 사람들과는 다르십니다. 그분은 거짓된 신들과 다를 뿐 아니라 각 사람과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과 다르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속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수준에까지 낮아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특별하시고 특수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본성 안에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따라 그분을 살펴 그분을 만족시켜드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백성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느낌과 선호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들을 대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어떠하심 안에서 그분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심각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의 경륜은 그분의 모든 행동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행동들은 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와 관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행동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많이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때때로 교회 안의 상황은 즐겁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사이에 많은 다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툼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수가 부족하며 생명의 영이 부족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핍을 대하는 방식은 그리스도께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계속적으로 교회를 따르는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된 모든 것을 성취하신 후에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며 하늘 위에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공급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간청하거나 심지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매맞은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직접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말함이 사실상 일종의 명령의 유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생수로 여러분을 공급해달라고 명령할 수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가 이런 유형의 명령을 들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어떤 어머니와 그녀의 어린 자녀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아이는 엄마, 나 물이 필요해. 물 한 컵만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기를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생수로 공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안에서 그리스도는 매맞은 반석으로 예표되었으며 민수기 17장에서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쌍난 지팡이로 예표되십니다. 먼저 반석으로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손에 있는 지팡이에 의해 매맞으셨습니다. 그 다음 부활 안에서 그분은 쌍난 지팡이, 곧 쌍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쌍난 지팡이로서 그분은 우리의 공급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공급을 위하여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중요한 것은 생수, 곧 만유를 포함하며 생명주는 영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생수를 달라고 그분께 간청할 필요가 없으며 물을 공급해달라고 그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께 가서 주여, 나는 당신의 영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에게 생명의 영을 주소서 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방면에서 주님을 알 필요가 있으며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그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파 사람들은 이 방면의 주 예수를 모릅니다. 그들은 그 영을 받기 위하여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계시에 따르면 그러한 기다림은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성취하셨으며 하늘에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께 주여, 나에게 당신의 영을 주소서 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께 이런 식으로 말하자마자 곧 여러분은 생명의 영을 받을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서의 반석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는 예비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마다 여러분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를 필요로 하면 그분은 만나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생수를 필요로 하면 그분은 생수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달라고 그분께 아뢰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수를 달라고 그분께 아뢰며 반석이신 그분께 말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손에 지팡이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석에게 말할 때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에서 그분과 동일시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생수의 공급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팡이를 취하여 우리 손에 잡고 주여, 당신의 죽음을 나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당신의 영을 나에게 달라고 당신께 구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우리가 생명의 영을 그분께 구할 때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본성과 경륜을 이 정도로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믿는 이들은 민수기 20장이 계시된 것을 모릅니다. 우리 눈이 열려 이 장에서 하나님의 본성과 경륜에 대하여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그분의 본성에 따라야 함을 볼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생명의 공급이신 산령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임과 단지 생명의 영을 달라고 구하는 것임을 볼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